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 4개국 정상회의에서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어제부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동부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휴전에 돌입합니다. 친러 반군 측도 이번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안과 관련해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정상들은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한 환상은 없다며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홍콩 전국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요구 시위자 가운데 적어도 두 명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진을 올려 분쟁 조장 혐의로 투옥된 왕장 시인의 사례를 우선 지적했습니다. 그가 석 달 가까이 변호사 접견권을 갖지 못한 채 닷새 연속 신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잠재우지 않게 온종일 서있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성인권운동가로 시위 지지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9월 소란 유발 혐의로 수감된 리유팽 씨는 두 차례 공판기간 추운 방에 옷이 강제로 벗겨진 채 수감됐으며 이따금씩 단식 투쟁을 벌이자 강제로 음식을 투여받기도 했다고 앰네스티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쇠퇴했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오늘 발표한 연례 세계 언론 자유지수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라들에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자유 쇠퇴는 무력 충돌이 빚어지는 지역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같은 비정부 과격단체에 의해 장악된 곳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 법원이 테러단체를 지지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알자지라 방송기자 두 명을 모두 석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진행된 재심 판결에서 이중국적자였다가 최근 이집트 국적을 포기한 모하메드 파미 기자에 대해 3만 3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를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이집트 국적의 바헤르 모하메드 기자는 보석금 없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파미 기자는 현재 캐나다 국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호주 국적의 같은 방송사 소속 피터 그레스트 기자는 지난 1일 호주로 추방되면서 먼저 풀려났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 계획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송유관 사업 계획은 지난 1월 29일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어제 하원 표결에서 찬성 270대, 반대 152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공화당은 올해부터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이래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일가족 피살 사건이 발생한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어젯밤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은 같은 대학을 다니던 데아 샤디 바라카 씨와 그의 부인 요소르 아부 사라 씨, 또 부인의 여동생 라잔 아부 사라 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이웃주민 크레이그 스테펜 힉스는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힉스와 희생자들 사이에 아파트 단지 주차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분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동조할 경우에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세계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The situation hasn't changed much in the country. There is still a
미국 내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 많고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동조할 경우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12일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과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민족을 향해 무력 위협을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11일 특별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동조하면 한국 역시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남조선 호전강들이 미국의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나선다면 남조선도 어차피 우리의 보복타격에 관여가 된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조평통은 이번 성명이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을 추정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특별 성명을 발표해 위협하고 나선 것은 실제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군사적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과의 공조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이미 우리가 이 제의한 남북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그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면은 하루빨리 우리 대화의 제의에 호응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정치적인 상황과는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의 분유 25톤 지원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지난해부터 북한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분단 70년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보고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은 오늘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잠수함 사령부를 순시하고 잠수함 사령부는 한국군의 전략적 핵심 전력으로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장이 밝힌 작전 개념은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위협에 들어맞는 전투 개념이자 북한의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까지 대비한 작전 개념이라고 한국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최 의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미한 키 리졸브 연습을 앞두고 항모 전단 합동 공격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하게 충분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는 2019년까지 1200톤급과 1800톤급 등 18척의 잠수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0년대에는 수직 발사대에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언론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국제 언론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가 또다시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11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조사 대상국 180개국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는 에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최악의 언론 탄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단체가 2002년부터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벤자민 이스마일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은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열악한 언론 상황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situation hasn't changed much in the country. There is still a
북한 정부가 여전히 언론과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방에서 유학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언론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도 했었다며 하지만 그 같은 기대는 곧바로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내부적으로 숙청을 단행하고 정보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인력과 기술, 돈을 들여 정권의 선전선동에 열중하고 있다고 이스마일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북한 당국이 언론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언론 기관의 출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etting the emergence of true independent press in the country. That would be
북한에서 독립적인 언론 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마일 국장은 북한 당국이 외국 언론사들이 평양에서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현재 평양에 미국의 AP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 등이 주재하고 있지만 이들 언론사들은 자유롭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마일 국장은 북한 당국이 독립적인 언론기관을 허용하고 외국 언론사의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하더라도 정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언론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고 노르웨이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나라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49위로 지난해보다 3단계나 하락했고 한국도 60위로 3단계 떨어졌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제3국으로 파견을 갔던 북한 근로자 출신 탈북자들이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살던 김모 씨. 해외 파견을 나가면 한 달에 100달러씩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 장사를 했지만 1년에 100달러 벌기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파견된 곳은 러시아 아무르주. 한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지역입니다. 김 씨는 2000년부터 3년간 이곳에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을 꼬박 벌목공으로 일했습니다.
러시아는 겨울밖에 일 못합니다. 여름은 하지 못합니다. 러시아 자체가 이 습지대고 은근대가 많다라니까 여름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벌목이라고. 산에서 내려간 나무를 잘라서 이 수출품, 그 다음에 건설 일반 건설 목재, 탈프 이런 식으로 다 이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제일 낮은 날씨가 35도, 제일 높은 날씨가 57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16mm 이런 그 배에서 쓰는 이 닻줄배, 이 새사람 그게 다 끊어져 나갈 정도입니다. 그게.
여름에는 벌목이를 할 수 없어 간부에게 뒷돈을 줘가며 외부에 나가 이삿짐을 나르거나 상점에 짐을 날라주는 청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하루 50루블, 미화로 1.7달러 정도였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일하는데 어쩌다 가보게 된 겁니다. 갔는데 보니까나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00원 이상, 러시아단 1,000원 이상 버는 게 하루에 1,000원이면 30달러 이상입니다. 근데 나는 하루에 도대체 얼마큼 벌었는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정도로 내가 돈을 느끼는가 그게 느끼거든요.
쿠웨이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해외 파견 근로자 림모 씨 역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3, 4개월째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간부에게 항의했지만 당에서 돈을 주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림 씨는 밝혔습니다.
근데 가족 처자 생각하면 이거 너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끔찍이 있다가 지금 갈 때 가져가든 인피아로 보내든 버려야 되는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이제 하는 말이 당에서 아직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간부가 지배인이 북한에서 다음 수령이에요.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거기다가 누가 말을 못해 거기다가는.
이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북한 인권단체 NK워치는 증언을 한 김모 씨와 림모 씨와 같은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를 다음 달 유엔 인권 이사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NK워치 안명철 대표는 지난해부터 해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을 심층 인터뷰해 만든 청원서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제도에 보면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북한에서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또한 임금 착취를 해서 북한 정부의 비자금 조성 및 통치자금 조성을 위해서 북한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폭사를 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이제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NK워치는 아울러 유엔 특별보고관이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들의 인권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단체가 이들의 실태 파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NK와치 안명철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NK워치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인권 침해 실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유엔인권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신다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이게 그 북한 내 9가지 그 인권 침해 사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유엔에 보고를 했고, 또한 그 결과가 유엔 총회를 통과해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 북한 김정은 독재자를 국제인권재판소인 ICC에 제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에 북한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북한의 해외 근로자에 대한 것은 완전히 그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지금 거의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막는 그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전혀 방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엔의 공식 양식에 맞게 청원서를 제출을 해서 다시 그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를 좀 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유엔에 보면 현대판 그 노예 특별 보관장 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국가라든지 개인에 의해서 임금을 못 받거나 뭐 강제 노동 뭐 그리고 착취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좀 많은데요. 특히 그 북한 해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차출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열성 당원들만 이제 차출을 해서 이제 뽑아서 선발을 해서 갑니다.
네.
하지만 그 해당 국가에 가게 되면 거의 그 감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강제노동에 하루에 12시간 내 18시간씩 강제노동에 그 처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에게 지급해야 될 해당 국가가 그들한테 지급해야 될 그 급여를 그 제대로 주지 않고 임금의 거의 한 90%를 다 착취를 해서 그 돈으로 당 자금이라든지 김정은의 비자금 또 통치 자금으로 이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저희가 청원을 하는 겁니다.
네. 북한 해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13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들의 네. 증언 내용 중에서 특히 그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북한 해외 근로자가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가 지금 러시아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인데 그리고 또 동남아도 있고 그 아프리카 국가도 있고 있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조사를 한 부분은 러시아 근로자들입니다.
네.
근데 그 이 러시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그 러시아 일반 근로자가 일하는 그거의 10분의 1도 못 받았고 강제노동에 하는데
아, 네.
가장 좀 비참했던 게 러시아는 극동지방이라서 겨울에는 이제 골목을 하지만 여름에는 이제 골목을 못 합니다.
네.
그 기억의 그 날씨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인력 파견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러시아 당국과 당국과라든지 개인 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 고위층들이 그러죠. 그래서 인력을 파견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뇌물을 받아가면서 노동자들을 이제 그 소개를 시켜주고 또 소개비 명목으로 또 그 돈을 또 받아 챙겼고 노동자 또한 이제 돈을 한 푼 내도 또 벌려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러시아 근로자가 일하는 노동 시간에 그 받는 급여하고 북한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러시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북한 그 러시아 근로자들이 그 받는 평균 임금으로 이제 그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국가가 착복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현재 그 어느 나라의 근로자들이 파견이 돼 있나요?
네, 제가 조사한 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쿠웨이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뭐 여러 그리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근로자가 파견돼 있고요. 특히 주목되는 거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해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 원인을 이제 파악을 했더니 과거 이제 북한 정권이 그 예하부리 목적으로 수입, 위조 달러나 아니면 위조 담배, 마약, 뭐 불법 무기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외화를 그 버려드렸는데 이게 다 국제법으로 다 불법이고 통제를 받고 감시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을 수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노동 임금을 착취해서 그 돈으로 외화부리를 하는 것에 새로운 게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해외 사치품이 수입이 두 배로 더 늘어난 건 많이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호화사치질한 생활에 들어가는 돈은 다 해외 근로자들이 임금을 착취해서 받은 거죠.
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까?
네, 그 이 현대판 노예제도 보고 특별 보관 제도는 기존의 COI 조사하고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전에 그 COI 조사는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됐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탈북자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 현대 노예제도 특별보호관은 그 해당 국가를 가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를요. 그러니까 그 실태 조사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고요. 북한 정부가 노라고 해도 그 해당 국가에게 그 실태 조사를 해보겠다 그러면 실태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파악한 현황을 갖다가 유엔 안보리에 유엔 인권 이사에 또 보고를 하게끔 그 제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안보리에 계류돼 있는 북한 독재자를 ICC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 항목이 중국이라든지 안보리 이사국이 그 상임 이사국이 그 찬성이 있어야지만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게 현대판 노예제도 보호관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국가에게 그 인권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요구를 하면 그 해당 국가는 당연히 북한 당국에 근로자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는 그 북한에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 인권 피해와 관련해서 앞으로 NK워치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저희가 지금 13명을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해외 근로자들 출신 탈북자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할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 해당 지역 국가, 국가라는 이런 데 저희가 그 좀 더 이런 조사학 영역을 넓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그 인권 침해 사례들을 수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유엔의 그 지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K워치 안명철 대표로부터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의한 소니 영화사 해킹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이 10일 사이버 안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So today,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we will establish a new Cyber Threat Intelligence Integration Center, or CTIC.
백악관의 리사 모나코 국토안보 테러 담당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센터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 기구가 국가정보국 산하기구로 편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나코 보좌관은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조율하고 정부 부처들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정책 위반자들에게 최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맡은 정부기구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구는 바로 이 같은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나코 보좌관은 신설되는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센터가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의 여파로 만들어진 국가 대테러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TIC will serve a similar function for cyber as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does.
국가 대테러 센터가 테러에 대응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 센터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정보 분석 결과를 정책 위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위협과 관련한 기존의 연방 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모나코 보좌관은 사이버 위협 정보 통합 센터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테러 관련 기관들이 취합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모나코 보좌관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더욱 다양하고 정밀하며 위험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사례로 지난해 발생한 북한에 의한 소니 영화사 해킹을 예로 들었습니다.
It was a game changer because it wasn't about profit. It was about a dictator trying to impose.
소니 영화사 해킹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시도한 사례라는 겁니다. 모나코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그 같은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해킹을 자행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해 즉각 제재를 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나코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니 영화사 해킹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점증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의 투자자들에게는 북한의 기간시설 사업 분야가 유망하다고 북러기업협의회 의장이 밝혔습니다. 양국의 교역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과 개방성 그리고 신뢰가 중요하다는 뼈있는 말도 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기업협의회의 비탈리 수르빌러 의장은 11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로와 수도, 전기 등 기간시설과 관광사업이 러시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망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수르빌로 의장은 이들 사업 분야는 북러 두 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다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북한 시장의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북한 내 철도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도 북러 기업협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업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앞으로 20년에 걸쳐 3,500km 길이의 북한 내 철로와 터널, 교량 등이 개보수되며 25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 자금은 석탄과 비철금속, 희귀금속 등 북한 내 지하자원 수출로 충당됩니다. 수르빌로 의장은 또 양국 간 경제협력의 관행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러시아 기업인들이 대북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하며 양국 정부 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첫 단계부터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르빌로 의장은 또 자신이 평양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북한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는 신뢰할 만하다며 러시아 기업인들이 통신 문제로 크게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목표하는 대로 오는 2020년까지 북러 교역액을 1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는 질문에 수르빌로 의장은 즉답을 피한 채 양국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양자 교역 관계에서도 그렇듯이 상호 이익과 개방성 그리고 신뢰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북러 양국의 노력을 일치시킨다면 양국 교역 규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기업협의회는 북한과 러시아의 민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일 모스크바에서 발족했습니다. 북러 기업협의회 발족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러시아 외무부와 경제개발부, 극동개발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동반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업상의 회의와 집회를 주선하는 일도 맡게 됩니다. 수르빌로 의장은 북러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와 양국 간 경제통상협상에 협의회 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유엔이 올해도 북한에 1억 달러가 넘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계획된 지원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11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보고서에서 올해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1억 1,1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유엔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유엔인구기금을 통해 집행됩니다. 보고서는 올해 필요 자금의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몇 년간 총 예산의 60%에서 70%가 식량 지원에 배정됐습니다. 유엔은 이밖에 보건사업, 식수와 위생사업, 교육사업들을 북한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계획대로 지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기부가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을 지정한 기부금이 계속해서 줄어 생명을 살리고 생계를 돕는 유엔의 활동이 위축됐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은 2004년 3억 달러에서 2014년 5천만 달러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자금 모금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에는 필요 예산의 17%가 거쳤고 2011년에는 40%, 2012년에는 60%, 2013년에는 42%, 2014년에도 42%가 거쳤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7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600만 명의 어린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해 설사병을 앓을 위험에 노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만성적인 인도주의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1,800만 명의 주민들이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700만 명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며 600만 명이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5살 미만 어린이의 28%는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이 중 1만 500명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해 죽는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금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자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SIL을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회의 무력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최고 사정당국이 국유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기로 했고요. 미국에서는 5억 달러가 넘는 복권 당첨금을 받게 된 주인공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벨라루스 민스크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이렇게 이 4명의 정상이 16시간에 걸친 긴 밤샘 회담 끝에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교전 중인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일요일인 15일 0시를 기해서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상회담에 참석했지만 반군 측도 합의해야 휴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반군 대표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어제 회담장 주변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휴전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이 중화기 철수 등 주요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포로셴코 대통령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어디까지나 무조건적인 휴전에 합의한 거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부 반군의 자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건데요. 또 회담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에 합의했던 휴전협정에서 독립을 선언한 동부 지역에 특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휴전 합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요 같은 장소인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었습니다. 러시아도 당시 함께 합의를 했었고요.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따라서 이번에도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휴전이 계속 유지되고 결국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번 합의는 독일과 프랑스 정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이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의 평화협상이 결렬되고 교전이 격화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응해서 특히 미국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했고요. 그러자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주 직접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평화안을 제안하고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단 휴전 합의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메르켈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교전이 계속됐다죠?
네, 오히려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며칠간 교전이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동부 도네츠크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폭탄이 떨어져서 두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고요.
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군은 반군의 공세가 집중된 다벨체부에서 최소한 19명의 군인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4월 이후 계속된 사태로 최소한 5,40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말과 지난해 초에 걸쳐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 정부가 축출되고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했고요. 이어서 동부에 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네네.
이 동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 또 공화국 선포까지 하면서 이 정부군과의 교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ISIL 대응 관련 소식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의회에 무력 사용권 승인을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반대요. 오바마 네. 대통령이 ISIL을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 존 케리 국무장관, 또 이미 퇴임이 결정된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ISIL 소탕은 어려운 임무가 되겠지만 이미 국제연합군의 공세에 ISIL이 수세에 몰리고 있고 결국은 패배할 것이라면서 ISIL 대응에 있어서 미국의 단합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제한적인 지상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3년 기한의 무력 사용권을 요청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면적인 지상작전은 해당국 병력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뭐 이라크 병력이나 쿠르트 자치 병력, 또 시리아에서는 온건파 반군 병력이 되겠죠.
네.
다만 미국은 미군이나 동맹국 인력 구출, 또 ISIL 지도부의 제거,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작전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ISIL 소탕 작전을 더욱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의회는 어떤 반응입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은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공화당과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 사이에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요. 과연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미군 지휘관들의 조언을 좀 더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 청문회 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ISIL에 대응한 무력 사용권 승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ISIL을 소통하기 위해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과 소속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정책을 지지해온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요.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통해 힘을 실어줄 때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요. 제한적인 지상전이라든가 3년간의 한시적인 무력 사용권 등 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미군 지상군 병력의 투입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공화당과 함께 민주당도 설득을 해야 하는데요. 의회 관련 위원회는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고요. 최종 승인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최종 승인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미군은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한 공습 작전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공습에 동원되고 있고 또 미군 인력이 현지 이라크 군 등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ISIL 대응 작전에 이미 병력을 파견한 것은요. 9.11 테러 이후에 의회가 채택한 테러 대응법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단체에 대응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병력을 파견했다는 것이고요. 또 의회 내에서 미국이 현재 수행 중인 ISIL 대응 작전에 대해서도 진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해서 제한적인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면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무력 사용권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입니다. 중국에서 국유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중국 공산당의 사정 감찰 총괄 기구가 중앙 기율 검사위원회입니다. 줄여서 기율이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어제 기율이가 발표한 내용인데 음력설인 춘제 연휴 직후부터 26개 중앙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울이는 또 신속하고 일괄적인 감찰을 위해서 이미 13개의 순시조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각각 2개 기업을 맡아서 감찰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국영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통신과 에너지, 개발 등 이 중국의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맡고 있는 대형 국영기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됐는데요. 26개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중에 네.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모바일 이런 기업들도 들어갔고요. 또 중국 동방전기집단, 중국 전자데이터 산업집단, 또 중국 전력투자집단, 중국 석유천연가스집단 이런 에너지 기업들도 있고요. 또 중국 핵공업집단, 국가개발투자공사, 중국 선방중공업, 중국 건축공정총공사, 뭐 기계공업그룹 이런 여러 단체 기업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26개고요. 말씀드린
네.
대로.
네.
중국 기율이는 사실 이달 초에요. 또 지난해에도 다른 이제 국영 기업들에 대한 감찰을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통신과 석탄 분야 등 기업들이 포함이 됐었고 이 감찰 결과와 함께 심각한 부패가 저질러졌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 발표 내용 중에는 이 고위 관리 가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국유 자산을 개인이 착복하는 등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는 것도 그동안의 국영 기업들의 부패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 들어서 이 부패를 공산당의 최대 적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해당 관리들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실시된 국영기업들에 대한 감찰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부패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를 26개 국영기업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왕치산 기율이 서기는 국유기업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국력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유기업 내 당 관리와 기율에 일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부패와 관련된 책임자들은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 부패 혐의로 중국의 최고위 관리들이 여러 명 낙마하고 처벌도 받았는데요. 그런 관리들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이번 감찰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제 호랑이라고 부르는 이제 고위급 부패 관리들이 더 적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왕치산 서기도요. 이번 감찰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기울 위반이나 매관매직, 또 파벌조성, 가족과 친지 편입아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강력한 사정활동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파워볼이라는 복권 당첨자가 나왔는데 참 이 당첨금이 어마어마하군요.
네, 뭐 여러 주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면 상금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상금이 계속 쌓여서 이제 어제 실시된 이 복권의 이제 상금은 5억 6,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등 상금인데요.
네.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죠.
그러면 당첨자가 그 금액을 모두 다 갖는 건 아니죠?
뭐 일부 세금을 제외하지만 1등 당첨자가 한 명 나오면 당첨금을 다 받게 되는데요.
네, 네.
뭐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상금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어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푸에르토리코 이 세 개 주에서 세 명의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모두 여섯 개 숫자를 맞춘 1등 당첨자가 이제 세 명 나온 것인데 이들이 1등 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뭐 나눠 갖는다고 해도 뭐 1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렇네요. 네. 자, 이 미국에서 복권 인기가 참 높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워볼 외에도요, 지역별로 여러 종류의 복권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많이 복권을 사는데요. 지난해에만 미국인들이 이 복권을 사는 데 쓴 금액이 70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상금으로 다시 당첨자들에게 나눠주는데요. 1등 상금 외에도 이제 여러 종류의 상금이 있고요. 또 이제 나머지 이제 복권으로 마련된 기금들은 이제 주로 이제 복권에 참여한 주정부에 이제 전달이 돼서 교육이나 복지 같은 이런 좋은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은 구름이 많고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 내지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는 0도. 신의주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2도. 강계, 오전에 많은 구름이 끼고 오후에는 구름이 약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 해주는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영상 3도. 개성,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해산,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4도. 원산,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5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영상 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5 내지 2m,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날씨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짙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 내지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 4개국 정상회의에서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은 어제부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휴전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은 동부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휴전에 돌입합니다. 친러 반군 측도 이번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에서 중화기를 철수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안과 관련해 여전히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정상들은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한 환상은 없다며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부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홍콩 전국을 마비시켰던 민주화 요구 시위자 가운데 적어도 두 명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사진을 올려 분쟁 조장 혐의로 투옥된 왕장 시인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석 달 가까이 변호사 접견권을 갖지 못한 채 닷새 연속 신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구타와 잠재우지 않기, 온종일 서 있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성인권 활동가로 시위 지지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9월에 소란 유발 혐의로 수감된 리유팽 씨는 두 차례 공판기간 추운 방에 옷이 강제로 벗겨진 채 수감됐으며 이따금씩 단식 투쟁을 벌이자 강제로 음식을 투여받기도 했다고 앰네스티 측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쇠퇴했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오늘 발표한 연례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라들에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자유 쇠퇴는 무력 충돌이 빚어지는 지역이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같은 비정부 과격단체에 의해 장악된 곳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국가별로는 핀란드가 5년 연속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에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서아프리카 국가 기니에 있는 에볼라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로부터 한 달 평균 10차례씩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에도 지난 8일 기니 서부 포레카리아 마을에서 보건 담당 직원 2명이 에볼라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전하게 묻는 과정에서 그 지인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십자 측은 에볼라에 감염됐다가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에볼라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니 적십자사의 유수프 트라우레 총재는 그러나 사람들이 에볼라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한 또 의료봉사자들의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계속 방해하는 한 이 병은 멈추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동안 에볼라 확산이 주춤했던 기니에서는 최근 또다시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테러 단체를 지지한 혐의로 수감돼 있던 알자지라 방송 기자 2명을 모두 석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진행된 재심 판결에서 이중 국적자였다가 최근 이집트 국적을 포기한 모하메드 파미 기자에 대해 3만 3천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를 석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이집트 국적의 바헤르 모하메드 기자는 보석금 없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립 사업 계획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송유관 사업 계획은 지난 1월 29일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어제 하원 표결에서 찬성 270대 반대 152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